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고린도는 우리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아가야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죠. 그 결과 고린도는 정치적, 상업적으로 주목을 받는 요지가 되었고 엄청난 부와 재물이 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대략 1,000명의 이 매춘부들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역과 상업을 하기 위해 도시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춘부들과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가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한 고린도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는데 이곳에는 어린 남자 아이들을 두어서 동성애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설을 보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 도시 전체가 성적 타락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음행으로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 중에 고린도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성적인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 될 정도였어요. 따라서 이런 음란한 도시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음행의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을 볼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 간음, 근친상간 등 심각한 성적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도시 곳곳에 가득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니는 이 무역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이라 불리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제사용 고기였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용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음행이 가득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자신과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일도 병행하게 되는 거죠. 참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음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곳에서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도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친히 바울을 격려해 주시죠.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은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 결과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또한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상 숭배의 도시, 음행과 동성애의 온상지였던 고린도에 기적과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이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보냈던 이 첫 번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쓴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답변에 다시 바울이 편지를 쓴 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인 거죠.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몇 번째 편지입니까? 두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도 세 번째 편지가 아니라 사실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잠깐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편지에 써 보낸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7장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이 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답장을 보낼 때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 답장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11절을 보면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네 개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해준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소식인데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왜 슬펐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밤낮 열심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며 세운 교회예요. 물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 전해준 헌금을 받은 후에는 바울이 풀타임 사역으로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죠. 그런 교회가 지금 서로 싸우고 분쟁하여 교회가 사분오열로 나눠졌고 게다가 이방 사람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심각한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정말 가슴이 미워져 왔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의 서론,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분쟁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결혼 문제, 음란이 행하는 문제, 우상제물 먹는 문제, 성찬식 행하는 문제, 뭐 영적 은사, 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지적 자만, 또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만일 누가 저보고 다니고 싶은 교회 고르라고 하면 저는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안에 다툼, 분쟁,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 있어서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두기에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지은 죄가 많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지난날 죄를 그리고 실수를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한 달 안에 그 교회 문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신의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적 습득이 아주 탁월했던 교회고요. 성경에 대한 담론이 아주 능했던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지적, 교만, 자만에 빠지는 안 좋은 결과를 낳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온유한 목소리로 그들의 장점을 지금 추켜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또 7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았어요. 오늘 이 두 구절만 봐도 고린도 교회는 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뭐 뒤지는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한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은사들도 부족함이 없다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의 장점도 보이지만 또 뭐도 보여요? 단점도 보여요. 부모인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요런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 요런 단점은 좀 더 부지런하게 살고 노력해서 이런 걸 좀 커버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죠. 왜 그런 소망을 갖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자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 모두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 아닐까요?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죠 하고 말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로서의 부족함과 내 안에 더러운 죄성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찌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8절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날마다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도 많고 또 죄짓는 것들도 있겠으나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간판은 교회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분파, 분쟁, 시기, 다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